그 뒤쪽에 이수인자매 그 저기 준비되어 있는데 주셨어요? 뒤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 저 뒤쪽 줄에 보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들이 스스로 교회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한 자들과 함께 교회에 섞여 있으나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외적으로만 그 안에 있는 외식하는 자들의 무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로 자처하는 모든 분파들과 구별되어야 할 참된 교회의 몸과 그의 교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표지들로서 알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합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합니다. 또한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하여 교회의 권징을 시행합니다. 요약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를 다스리며 거기에 거스르는 것은 모두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표지로서 참된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지며 아무도 거기에서 분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표지로서 알려지게 됩니다. 즉, 그들은 믿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고 죄를 멀리하여 의를 추구하고 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고 그들의 육신을 그 행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비록 그들 안에 큰 연약함이 남아 있지만 그들은 평생 동안 성신을 힘입어 그 연약함에 맞서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 그들은 끊임없이 그분의 보혈과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여 나아갑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 자체와 교회 규례들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멍에 자신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성례를 집행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좋게 생각되는 대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에게 둡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고 거짓 교회에 대하여 그 죄와 탐욕과 우상숭배를 책망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두 교회들은 쉽게 식별되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28조에서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9조에서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한 회원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어느 교회나 속하면 된다라고 하면 29조의 조항이 여기 들어올리 만무하지요. 참교회와 거짓교회 표지에 관한 지침이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면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굳이 이런 내용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에다가 써놓을 이유가 없지요. 왜 그러면 여기다가 이 내용을 써놓았습니까? 제일 첫 번째 항목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줄에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들이 스스로 교회라고 자처하기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들 치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나요? 또 우리가 바라볼 때는 참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짓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고 우리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신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참 교회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들이 다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단순히 교회에 속한다라는 조항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교회에 속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가르침을 받을 때도 우리에게 매우 주의하도록 말씀하시기 위해서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 그랬죠. 그냥 누가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다 따라가고 설교라고 방송에 나오면 다 들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무지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런 면에서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거나 혹은 다른 교회 설교 사이트에서 설교를 들으실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다고 그냥 무작정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그런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사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사실이라다면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구원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다면 내가 속한 교회가 참교회인가 참교회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느 교회가 참교회고 어느 교회가 거짓교회인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언뜻 보면 이처럼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그냥 종교개혁자들의 지나친 열심 때문에 생겨난 기준이라고 평가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참교회와 거짓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그 책에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을 분류했습니다. 제가 성경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항상 두 가지 부류, 여인의 후손의 부류와 그 다음에 사탄의 후손의 부류, 이 두 부류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도성은 어떤 도성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도성이 있죠. 다른 도성은 어떤 도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대치되는 또 다른 도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을 지나친 열심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의 해야 될 어떤 일처럼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좀 어떤 일을 좀 따지면 그 은혜가 없고 메마르고 냉정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구분하는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지금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여부이지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인가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교회에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참 교회 안에도 위선자가 있을 수 있고 거짓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신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을 염두에 두고 당신이 참 신자냐 거짓 신자냐 하는 것을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선한 자와 함께 교회에 섞여 있으나 교회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외적으로만 그 안에 있는 외식하는 자들의 무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참 교회 안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참 교회나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내가 따져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교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조지폐인가 아니면 진폐인가를 볼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지요? 위조지폐를 많이 보는 게 아닙니다. 진본, 진폐를 많이 보면 위조지폐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전에 그런 실수를 개척 초기에는 범했지만 항상 그 개혁교회를 이루다 보면 이전에 자신의 교회 경험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되고 비판적 시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 잘못됐다 그러고 뭐 엉망이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다 매도하는 잘못된 버릇을 갖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그런 과도기적인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자꾸 바라보기보다 무엇이 올바른지를 살펴보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교회의 표지를 말씀하고 있는 29조의 내용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참교회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표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느냐 하는 그 여부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셨겠지만 28조에서 신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교회 가르침과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의무가 뭐라고요? 교회 가르침과 치리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주장하시면 안 되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가르치는 설교 말씀 그리고 당회에서 치리하는 치리 행위를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르침과 치리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어져야 되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 자체가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순복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순복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중시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그 객관적이고 배타적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하늘로부터는 천사도 나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첫째로는 설교자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로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설교를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나는 그냥 뭐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만 하면 됩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로 부름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순물을 타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불순물을 타지 않고 물을 타지 않고 혼잡하게 하지 않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딱딱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받아야 될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바른 말씀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사실은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뭘 공부합니까?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내용들을 자꾸 들어놓으면 전체적인 구도와 틀 안에서 무엇이 올바른 말씀인지 무엇이 거짓된 말씀인지 여부를 대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리로 잘 무장되어 계셔야 된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리가 뭐냐면요, 성경의 추출물, 추출물, 그죠? 엑기스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하일리 불링거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교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핵심이라고 볼 때,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때, 교리가 성경보다 앞선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펼쳐진 책이잖아요.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게 뭐냐? 그게 바로 교리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면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례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 성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례를 제대로 베푼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세례를 제대로 베푼다는 말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한 몇 주 그냥 대개 요만한 책 가지고 그냥 몇 가지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냥 통과 의례로 당에 문답하고 그 다음에 세례 줘버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것은 어떤 일이 됩니까? 거짓 신자를 양산하는 첩경이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봉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에 충성하면 갑자기 또 직분자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 타락이거든요. 따라서 교회의 순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세례를 제대로 베푸는 거예요. 교회 회원을 아무나 가입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를 제대로 베풀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례 교인들에게 베푸는 것이 성찬 아닙니까? 당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속한 사람이다. 당신 하나님의 나라의 지분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표지가 바로 이 성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을 가리켜 유형적 말씀이라 그러죠. 보이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시청각 교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매월 둘째 주일 낮과 밤에 하는 성찬식이에요. 그것만이 복음을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찬을 또 제대로 시행해야 되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풀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하나의 미신적인 생각은 의식에만 참여하면 무조건 은혜를 받는다. 흔히 사효론이라고 말하는데 사효론.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조건 참여하면 은혜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의식에도 물론 참여해야 되지만 그 의식을 받을 만한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3장부터 35장까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된 교회 표지가 무엇입니까?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하여 교회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 권징의 올바른 시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뭐가 제일 문제지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게 제일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자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어떤 일을 잘 치러내고 열심을 내고 뭐 찬양 대상하면서 뭐 발표도 멋지게 하고 뭐 이런 사람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가까이 해보면 참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마련인데 안타까이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신자를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안다면 그래서 교리는 입술로만 진술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리는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교리 시간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는 시간, 지적인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시간 정도로 보시면 안 돼요. 교리는 삶의 문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 믿는 바를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제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빗나간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교회는 그냥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기만 해야 되느냐? 물론 어느 정도는 사랑과 은혜로 품어줘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챌 때 보챌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아이들이 막 보채는 것을 받아줘야 되죠. 그런데 보채지 않아도 되는 모든 상황을 구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낼 때는 그때는 짜증을 받아줘야 됩니까? 그때는 짜증을 받아줘서는 안 되죠. 그때는 경책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징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느님은 자기 자녀가 빗나갈 때 징계하는 부모처럼 하느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징계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다 받아주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냥 두고 보셨는가? 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니 나에 그냥 오라 그렇게 말씀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화적 차원에서 징계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제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과 관련해서 권징을 제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때릴 때 아이가 맞을 만한 잘못을 범했을 때 아이를 때리죠. 그런데 그 때릴 때도 아이가 감당할 만한 정도의 힘으로 아이를 때리지 한 번 때리는데 아이가 그냥 기절을 해버린다. 그런 정도로는 안 때리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체력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영적인 체력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권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권징을 하는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거의 전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권징하면 출교를 염두에 둔 행위로 생각하는데 물론 마지막 권징의 과정은 출교입니다. 그러나 그 출교조차도 사실은 그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출교하는 것이지 완전히 그냥 이방 사람 취급하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권징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권징을 시행할 때 부정적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앞서도 제가 우리의 기본적인 영적 체력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땅의 차원에서의 권징과 치리가 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상호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피차 권면하라. 그래서 피차 권면에서 죄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할 수 없이 치리기관인 당의 차원에서의 권징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9절은 이 세 가지 표지,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 성례를 제대로 시행하고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는 이 세 가지 표지를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순수한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를 다스리며 거기에 거스르는 것은 모두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머리로 인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줍니까?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제가 아까 언급한 이 내용들을 이후로 내용을 보시면 어떤 표지도 나타나는가 하면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도 나타납니다. 첫째로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표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요.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영혼은 육체의 생명이고 믿음은 영혼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믿음의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행위 중요해요. 그런데 믿는데 뭘 믿는가? 여러분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었는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에 의지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돌아볼 때 자책하는 마음, 찔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나오십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신자는 자기 의를 믿게 되는데 자기 의를 믿는 사람의 신앙 칼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신비주의고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는 아니면 나는 나름대로 너보다 낫다는 당신보다 적어도 나는 낫다는 이런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자는 교만을 허락하지 않아요. 기댈 때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뭘 드러내고 자랑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자의 표지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죄를 멀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느슨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을 피하듯이 피하고 성난개가 쫓아오면 주랭랑을 치듯이 그렇게 전속력으로 도망치듯이 죄를 피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를 어디에서 봅니까?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보죠. 유혹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쳐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의를 추구한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 뻔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빙자하여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항거해야 됩니다. 물론 이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옳고 바른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손가락질하는가 하면 너만 잘났냐 이렇게 치고 들어오거든요.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신자는 이 의를 죽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신자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죄는 버리고 의를 추구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은 중용의 도리를 따른다는 뜻이 아니고 극단으로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표준만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적당하게 중간 정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말씀이 내어놓은 길로 말씀이 안 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싸워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할 말도 해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육신과 더불어 그 행위와 더불어서 육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이익과 쾌락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계산에 빠르죠. 그래서 어디 앉아야 될지 어느 줄에 먼저 서야 될지 먼저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머리가 푹 작동하면서 눈치 딱 보고 딱 줄 서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일 포기하기 어려운 것은요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했거든요. 자기를 십자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간의 정욕도 세상을 향한 끝없는 욕망도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성화된다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와 연합되어 우리 옛자가 처리되었죠. 그것이 신학적 진술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 옛사람이 우리 안에 아직 살아있는데 옛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가 드러나는 게 그게 바로 성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여부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의 본성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그 다음에 정서와 욕망과 사고체계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과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삶의 체계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구조와 틀이 바뀌지 않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건 실제에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들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구조와 틀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으로 구조와 틀이 짜져 있으면 삶이 편안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삶의 구조와 틀은 옛사람의 구조와 틀로 그대로 남겨놓고 자신의 삶의 일부분만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힘겨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공고한 거예요.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싸움을 싸우시려면 사고체계와 삶의 방식과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적 자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완벽하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비록 그들 안에 큰 연약함이 남아있지만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위로가 되죠. 그죠? 비록 그들 안에 큰 연약함이 남아있다. 그죠? 하지만 연약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평생 동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연약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역사는요. 갈등과 싸움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편안하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항상 진리 안에서의 씨름이 있습니다. 거짓 교인들이 들어오고요. 누가 와가지고 이게 맞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뭐 이상하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체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죠?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라도 물어뜯겠다는 심정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천국 가는 데까지는 그래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사탄이 신자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시험으로 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다 달린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어떤 사람들은 참 젊음이 부럽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좀 있지만 정직한 제 마음은 젊음이 부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실제 제 마음입니다. 뭐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앞으로 더 살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좀 갔지만 29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거짓교회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참교회 표지만 말하지 않고 거짓교회를 언급했죠. 거짓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자체와 교회 규례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하는 교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거짓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이 일을 결정했다는 이름으로 많은 불법들이 자행되죠.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신교회 안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지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여기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기보다 그냥 당회가 결정했다든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결정을 따르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있죠? 그 결정이라도 성경적 결정이 아니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거짓 교회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고라 자손들을 보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시죠? 배도한 북이스라엘. 그게 바로 거짓 교회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 그러니까 평신도란 말은 그렇고 일반 백성들을 레위인들로 삼아버리고 재상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거짓 교회예요. 따라서 참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이 일은 종교개혁자들의 지나친 열심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 여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명쾌하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요. 이 내용들을 잘 깨우치고 이해하고 또 교회를 이루는 원리로 삼아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교회 안에서의 참된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성례가 올바른 성례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권징이 정당한 권징이 되어서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현상교회 위에 또 조국교회 위에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